히브리서 29번 메시지 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대저 젖을 먹는 이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치 못한 자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입니다 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까지도 이해하고 있지만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어야 합니까? 저자는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하여 말할 때 의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는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저자는 그들에 대하여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들은 선생이 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젖을 먹는 이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봅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의의 말씀에 대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짧은 부분의 말씀 안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선생들과 가르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나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며 영양 공급으로서 그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와 따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가르침의 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신 자신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르침의 책이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와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먹어야 하고 그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신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먹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의 사역에 관한 바울의 관념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을 젖으로 먹였으며 또한 단단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젖.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부류, 즉 어린아이들을 위한 젖과 성숙한 자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베드로 역시 똑같은 관념을 갖고 말하기를 갓난아이들과 같이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초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기초적인 것들을 암시하는 기초적인 요소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알파벳 26자와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것을 배우는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한다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손자 중 하나는 그가 리라고 쓴 것을 내게 보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초적인 사탕들을 가지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가까스로 영적인 알파벳을 쓰는 늙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이야기하려 한다면 그들은 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구속받은 한 나는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탕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취할 뿐 단단한 음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5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6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서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육과 같이 초보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들은 단지 10가지만 알 뿐 간단한 더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을 갖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를 믿고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들은 심지어 사람의 영과 성령 사이의 차이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뿐입니다. 더욱이 성령에 관하여 그들은 생명주는 영이라는 용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 듣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을 때 눈을 감고 지나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역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구절들을 지나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마태복음의 처음 17절들을 건너뛰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당신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이 구절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당신에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으라고 충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대한 2장을 조금 읽고 예수의 침례받으심에 관한 3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13장, 24장, 25장과 같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건너뛰고 26장은 약간 주의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2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인해 눈물을 조금 흘렸을 것이며 28장에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읽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끝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마태가 그의 승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전통적인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 여분의 요점을 추가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주 예수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의 성경이 있을 뿐이지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흑백 문자로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쇄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의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합니다. 그들은 초보적인 것들, 즉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만을 취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시작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서 나와 따지려 들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단지 ABC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모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는 선한 말씀의 예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들을 영생을 취하는 것이 천국과 같은 즐거운 땅에서의 축복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떠한 빈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얼마나 가련한 방법입니까?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깊은 말씀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부담을 가진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임을 가리키는 이 부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 모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과 우리의 교통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어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낡은 종교적인 용어의 범위에 머무르지 말고 강을 건너 새로운 대화의 방법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찾아낸 용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보다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적인 다루심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고려한 후에 나는 그것이 단지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일 뿐 아니라 또한 그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10장 30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다섯 가지의 모든 경고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다름에 있어서 소멸하는 불이신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구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이고 통치적인 다룸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아보셨지만 그들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그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적인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다루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의 결과로 그녀는 문둥병에 걸렸고 진 밖으로 7일 동안 쫓겨났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으로 인하여 그녀는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행정을 잘못 만졌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적으로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치적인 다루심에 따라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그가 좋은 땅을 바라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을 만지는 것이 심각한 것임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한 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딱딱한 뼈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아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적인 다루심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의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의의 말씀이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에서 인용된 3장 15절에서 우리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순종치 않음에 보내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보다 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경륜적이고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한 더 깊은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오늘날 이런 종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우리가 40년 전쯤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게으른 종들은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에 대한 많은 풍문들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깥 어둠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는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은혜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주의하라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땅에 속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건축된 모든 것은 타버릴 것이며 그것들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이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주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탕을 원할 뿐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바깥 어둠에 던져진다거나 또는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얻는 것 같으리라고 선포한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며 오히려 그를 이단적이라고 반대하거나 정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사탕만을 원하지만 이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을 관심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는 여러분 계시록이 약속과 부르심으로 끝나는 책임을 지적했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약속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 함이요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있는 부르심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계시록이 또한 의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것을 따라 갚아주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은혜나 생명의 시기가 아닌 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지만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이유이며 또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면류관을 언급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호기심이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긍휼의 두 눈이 아닌 태우고 살피는 심판의 일곱 눈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것이나 사탕이나 디저트의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서 전진해야 합니다. 빈둥거리고 있지 마십시오. 구별할 줄 아는 감각.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저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능을 사용하기를 실행함이라 고 말합니다. 기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지각력을 의미하는 감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모두를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열등한 것에 비해 월등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마치 그리스도의 월등하심이 천사들과 모세와 아론의 열등함에 대조되고 새 언약의 뛰어남이 구약의 열등함에 대조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그것은 도덕성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음식을 구별하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젖인지 또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로서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회소를 건축할 때 그와 같은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초는 건축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는 6장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6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6가지 항목들은 세 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를 구성합니다. 각상의 앞에 항목은 우리가 소극적인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며 뒤의 항목은 우리가 적극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쌍. 첫 번째 쌍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회개는 소극적인 면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먼저 우리의 회개와 믿음에 근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은 참된 전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한 것은 좋은 것일지 모르나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안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쌍. 두 번째 쌍은 침례와 안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침례는 소극적인 것들을 제거하며 옛 것들을 종결시킵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기구들과 그릇들을 씻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서 9장 10절과 마가복음 7장 4절에서 사용된 씻는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의 씻음 역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히브리 믿는 이들의 배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의 침례와 동일한 원칙으로서 소극적인 것들을 씻어버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장사 지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안수는 신성한 것들과의 동일시요 교통입니다. 고대에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 위에 그의 손을 안수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제물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동일시와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은사를 분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영적인 은사가 그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쌍. 세 번째 쌍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으로 구성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소극적인 면에서 죽음과 음부와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적극적인 면에서 영원과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심판은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죽은 불신자들에 대한 상황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모두 부활했을 때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며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영원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항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으로부터 의의 말씀으로 전진할 것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도 적절하게 모르고 있으며 의의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닦여졌으며 우리는 그 위에 계속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으며 또한 부활할 것이고 장차 올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된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고 기초를 놓았으므로 기초적인 말씀으로부터 의의 말씀으로 기초의 말씀으로부터 온전케 하고 건축하는 말씀으로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말씀으로 전진합시다.